오늘은 디모데 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다 다룰 수가 없고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살피도록 하죠. 이 시대의 성도의 그룹,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죠. 교회가 직면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이제 막 이 시대에 하나씩 설립되어 가던 아주 초기 시대입니다. 또 당시에 나라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물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던 배경의 왕은 그 유명한 황제 네로입니다. 그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포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의 무리들을 향해서 데살로니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얻어지고 붙여진 별명이 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도다. 야손의 집을 공격하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소동하는 무리들로 인식되어 있었어요.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로마 정부는 두 가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이 제국 팽창주의에 따라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믿고 있던,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과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베풀었습니다. 뭐든 믿어든 좋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두 번째가,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만약에 소동이 일어나고 사회 질서를 물랑케 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어떤 종교든지 가차없이 준엄하게 다루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곳곳에서 부딪혔던 어려움이고 시대적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파고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로마 정부와 기독교인들 사이를 사실 많이 이간질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 주로 사용했던 그 언어의 풀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소동케 하는 자들, 문제아들, 하여간 그들이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하고 이런 음모와 모함으로 계속 예수 믿는 공동체를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들이 그 시대 복음 전도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은 그런 맥락 속에서 본문을 좀 이해해야 될 텐데 초반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 그 자체만을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예배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겠죠. 공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이제 대표 기도라는 순서가 낮예배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대표 기도라는 표현보다는 목회 기도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목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잠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순서상, 다시 말해서 시간 순서상 1번이다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 갖는 진의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중요함의 우선순위지 시간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가치나 의미 면에서 중요성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혼자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 중에 기도를 드릴 때 예배 중에 성도 개인이 기도를 드리든 또는 대표자가 서서 목회적 기도를 드리든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네 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어쩌면 오늘 2장에서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다는 말은 그 기도가 사실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역사적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소외계층도 많았고 남자 여자의 구분, 민족과 민족 간의 구분, 종과 상전의 구분, 이런 구분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많은 그 인위적인 담벼락들이 굉장히 많았던 유독 그런 시대였습니다. 적어도 그러나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는 그런 모든 담벼락과 장벽을 헐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죠. 이제 예배 시간에 공기도 제목으로든지 또는 대표자가 기도를 하든지 세월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를 일부 분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나름대로 정치적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노선과 시각과 해석과 상관없이 세월호에 대한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이해하는 세월호 사건의 관점이 틀릴 수 있겠지만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백성들 기준에서 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와 아픔이 그 한 사건 속에 사실은 함유되어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직도 흔쾌하게 해결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모여 지금 분향소를 차려놓고 그 옆에 그 임시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매주 목요일 날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가서 좀 지금 섬기고 있는데 그 예배 드리는 그들의 피눈물 나는 그 이야기를 한번 근거리에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는 모든 시대적 그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그 희생양으로 세상에 300명이 넘는 생떼 같은 아이들이 그 차디찬 물 속에 수장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것만큼 공적인 아픔이 어디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의 문제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지구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시야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특세가 맞춰지는 날 금요일 레바논 선교팀이 떠납니다. 위험해요. 그 국경지역은 아직도 테러가 일어나고 포탄이 오고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 국가인 시리아에서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살육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가족과 생떼 같은 정을 끊은 채 넘어와요. 계속 넘어와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고난받는 지구촌의 한모퉁이에 피도 섞이지 않고 나라도 다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시야일까요?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그만큼 공적인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조금 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제대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포악한 정권 밑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사형당하고 찢겨 죽임을 당하고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인권 사각지대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먼 땅이죠. 의미적으로는.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땅. 철책선 넘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등지고 온 고향,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의 지하의 성도들, 그리고 그 뭐 정부라고도 할 거 없잖아요. 사교 집단이지. 그 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북녘의 2천만 넘는 동포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정권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정권이 아닌 그 집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속히 하나님의 바른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방향으로 물꼬를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공기도라는 것은 그런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어떤 예배든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대신해서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는 그런 공익의 목적과 공공성을 담보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를 어떤 패턴으로 드려야 되는가 성경을 좀 보십시다. 1절을 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로 소개되어 있죠. 우선 그 네 가지는 이렇습니다. 간구, 데시스라는 말은 그 심원한 아주 깊은 필요, 깊은 필요, 피상적인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원한 아주 깊은 필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깊은 필요라는 것은 인간 쪽에서 기준한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니드가 뭐냐. 기도는 우리의 니드로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니드로 맞춰지는 게 심원한 아주 깊은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인 필요 속에 하나님은 늘 뭘 감추어 놓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 놔요. 시대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 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마쳐질 쯤 항상 누구의 필요로 끝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필요로 끝이 나야 돼요.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보통 심정을 통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왜 심정을 통한 기도입니까? 한나는 처음에 단순히 아들의 필요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필요에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바치겠다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어서 끝이 나죠. 달라고 들어갔던 기도가 드리겠다는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니드로 출발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필요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예요? 심원한 기도예요. 이 간구라는 얘기예요. 데시스. 두 번째는 프로슈케, 그냥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 그러니까 보편적인 기도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고, 엔투육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도구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왕께 나아가 탄원하는 담대성을 얘기합니다. 왕께 나아가 탄원하는 담대성. 성도의 기도 속에는 그 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담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아버지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기도 속에는 기도자의 태도 속에는 그 왕께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담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기도가 정당성을 갖고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면 그게 사실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텐데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라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도가 어떠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칼날을 결정합니다. 신앙의 퀄리티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어떤 기도인가? 아직도 어떤 기도는 수화병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국경을 넘고 시대를 넘고 역사를 넘죠. 누가복음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등장을 하죠. 그 사람 불의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과부가 매일 가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들어줘요. 근데 그 결말이 뭡니까?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못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느냐. 근데 거기에 초점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원한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원한이라는 개념은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자가 갖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한이라는 이 언어의 이면에는 정당성이 담보됩니다. 정당하지 않으면 그건 원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정당함이 있는데 이게 억울함을 보통 원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마지막 절이 뭘로 끝납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로 끝이 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기도가 우리가 눈뜨고 숨쉬고 살아있을 기간 동안에는 응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한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시대를 넘고 역사를 넘어서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공공의 기도가 확보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저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내 눈앞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본문의 첫 절이 뭐예요?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되. 왜 우리는 기도하다 낙심하니까? 5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평생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 응답이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노예 해방이라든지 이 시대의 물줄기를 틀었던 굵직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정당성 때문에 오랜 세월 엎드려 골짜기마다 엎드려서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기도의 결과들이고 열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2절을 보실까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환난과 고난 없이 편안히 살기 위해서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갖는 이 말씀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통치자가 한 사람도 없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조금만 소동이 일어나도 바로 매도해서 체포하고 고문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죽이던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예배 중에 공기도 중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은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가치와 생각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이 원활하게 전파되고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가 평안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환란이 일어나면 환란이 일어나는 대로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되고,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찬송하게 한다는 말은 곧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뭐 때문에 지었다고요? 다른 말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목적이 하나예요. 나머지 얘기는 전부 그 다음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율법을 요약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외적인 행동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복음 전파와 선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그걸 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 그 끝의 목적도 예배자를 찾고 예배자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길 닦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가끔 해요. 길을 내는 사람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게 길을 똑바로 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길이 말씀으로 닦여지고 길이 나는 순간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전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닦았죠? 길을 닦았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이 생기죠. 그 길 끝에는 무슨 제국이 들어섭니까?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로마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길이 닦아지고 전파되고 선교되어질 때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선교 자체, 복음 전파 자체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선교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그 수단의 열매로 예배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오늘 한 날에 또 한 주의 삶도 사실은 그 삶이에요. 우리는 이 한 주간 또 하루를 복음 전파자로 선교 사역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 길 끝에 예배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그 길 끝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기도를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도 복음 전파와 선교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부르신 목적을 마지막 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말은 교사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다메섹 언덕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생을 어떻게 정확히 설정해 주셨죠?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까지 무너뜨리려는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 때문에 자기를 디펜스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이다, 나의 사도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소명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이 땅의 복음 전파와 선교자로 부르셨는데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발을 딛고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땅의 예배자들이 일어나 함께 주를 경배하는 꿈같은 기적이 한날 또 한 주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마쳐지면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남은 두 주간의 특세를 잘 경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도 복음 전파자로 선교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선교적 사명으로 한날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선례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